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여러분 좀 익숙한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한 가지는 9장과 10장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장, 절 이렇게 나눠진 게 없이 그냥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마 상식으로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장으로 나눈 것이 마치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지금 대지가 시작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9장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9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 남자가 있는데 중년 남자인데 그는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뭐 소망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났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이때는 우리가 치유했다, 고쳤다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아예 창조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으니까 분명히 어떤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을 텐데 고친다는 말은 원래 상태로 돌이켜놓는다는 거니까요. 고쳤다기보다는 창조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걸맞는 예수님의 이 치유의 행위가 거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흙으로 이것을 진흙처럼 빚으시고 그것을 이 남자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면은 창세기 2장을 상기시키는 장면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가지고 빚어서 만드셨는데 바로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이 정도 되면 그 주위에서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익사이팅 했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중년의 나이가 됐는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없었던 눈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 시대의 엘리트였던 1세기 유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순수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전적으로 다 지킨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고 이 소경되었던 자가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대 정말 인생을 뒤바꿔 놓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함께 행복해 주지 않고 도리어 이 사람을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고쳤냐? 그가 어떻게 고쳤냐? 아,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빚어서 내 눈에 발라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이슈가 많이 나오죠. 안식일에 그 흙을 빚어가지고 진흙을 만들면 안 되는데 일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일을 했다는 이유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너는 죄 가운데 나서 망할 자다라고 이렇게 저주합니다. 참 예수님 답답하죠. 이 상황을 보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했지만 그러나 안식일에도 뭘 했죠? 할례를 베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이 웅덩이에 빠지면 구해내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죠. 여러 군데서 얘기하죠. 야, 네 짐승이 웅덩이에 빠져도 구해내는 게 안식일의 일인데 보지 못하던 소경을 날 때부터 소망 없던 이 사람을 내가 고쳐 낫게 했다면 이것이 어찌 잘못된 것이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결국은 끝까지 추적해서요. 이 고침받은 소경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9장 34절에 보면 이 말은 뭐냐면은 회당에서부터 쫓아냈다. 유대 공동체에서부터 축출시켜버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가 터벅터벅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그대로 들추어 내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땠는지.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에스겔 34장의 얘기잖아요.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보면서 나눌게요. 근데 어쨌든 이슈는 그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리더들은 어떤 리더들이었느냐. 그들은 살리기보다는 죽이고 먹이기보다는 굶기고 양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배만 불리는 자들이었다. 도리어 양들을 빨개 벗기고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입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목자들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10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의 비유를 쓰시는데요. 하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비유를 쓰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다시 말해서 양의 우리가 있고 그 우리를 두르고 있는 펜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펜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문입니다. 문, 게이트입니다.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고 문을 닫아놓으면 못 들어가겠죠? 아니면 펜스를 타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우리의 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만이 진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 더하여서 거기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두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가끔 여러분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문단 안에서 이 은유를 사용하시는데 메타포를 똑같은 지금 분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목자다. 여러분 질문이 생길 거예요. 둘 중에 도대체 뭡니까? 두 가지 다 하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 공부할 때 혹시 그런 공부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똑같은 그림을 놓고요. 그 그림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동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이.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밖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양면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비유나 은유를 말씀하실 때 그 같은 문단 안에서 갑자기 그 이미지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거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각 은유들이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구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굉장히 힘든 그런 구절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동시에 어린 양이고 또 목자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대속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다. 그런데 그분이 또 우리를 인도하실 목자이시다. 굉장히 다른 이미지지만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수용해야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양의 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목자시라는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우리가 잠깐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연결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선한 목자라는 말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한 것의 가장 우선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 목자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큰 이미지입니다.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떼, 양떼를 인도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양이고 백성을 인도하는 분은 목자인데 누가 목자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죠? 제사장도 세우시고 선지자도 세우시고 또 왕도 세우셔서 목자가 되게 하셨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도 하고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고 그들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예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 양을 이렇게 이끌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지만 그러나 내가 언젠가 직접 오겠다 말씀하세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일 유명한 구약의 한 구절 있죠? 바로 시편 23편 딱 생각나시죠? 여호와는 언약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예, 전혀라는 말을 더했지만 제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다 아는 거잖아요. 또 이런 거 갖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나요? 제가 성경 인용하다 막 말 더하면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참 목자예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예요. 하나님이 목자인데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이제 구약의 이미지잖아요. 이사야 40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그 회복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스스로 다스리는 자로 오셔서 강한 자로 그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상도 주고 보응도 하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고 여기 써있냐면요, 이렇게 써있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 오실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 무시무시한 어떤 워리어로 어떤 장수로 오셔가지고 무조건 눈에 보이는데 닥치는 대로 막 파괴하는 그런 왕이신가요? 아니에요. 비록 백성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것을 고치고 그들을 싸매고 그들을 다시 살리는 목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에스겔 34장 11절 이후에도 잘못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오겠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오시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른 의미보다도 무엇보다도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바, 그가 오시겠다고 했던 그 사건의 성취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요한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10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양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의 하나의 중요한 클라이맥스죠. 요한복음 마지막에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 마지막 엄청난 클라이맥스인데 그러나 중간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클라이맥스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포인트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다. 하나님이 진정한 백성들의 목자인데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온 그 예언되었던 목자이다. 근데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런데 선하신 목자님입니다. 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선하다. 우리가 좋다, 선하다, good 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good 그러면 그냥 단순히 nice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이 말을 아주 nice guy다, 하나님은 nice guy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우리가 잘 불렀던 노래 있죠?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말이 무슨 의미로 느껴집니까? 따뜻한 하나님, 푹신푹신하신 하나님, 나를 포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가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에 예수님이 나는 좋은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 good shepherd라는 말은 목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자다운 목자입니다. 목자로서 목자가 해야 될 일을 충분히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목자의 최고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0절에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어떤 목자입니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오직 그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세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고갈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굉장히 지금 비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생명력보다는 죽음의 역사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예수님께 사모하십시오.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풍성히 얻으세요.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 주님의 양이고 주님 없으면 못 사는데 우리가 어떤 양이 되길 원하냐? 파리하고 메말라서 굶주리는 양이 되길 원하시는가? 노!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배부른 양이요. 목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채워진 양이요. 생명력이 있는 양이요. 은혜 받은 양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대감 자체가 겨우 모면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에 와서 아유 뭐 할 수 없이 가야지 뭐 어느 교회나 완전한 교회가 있나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또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일단 좀 버리셔야 됩니다.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감에 계속해서 실망을 줬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는 실망시키지 않으시겠다니까 믿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정말 이것이 종교개혁의 메시지예요. 마틴 루터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어떤 이 고민 속에서 뭔가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고행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풍성해질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빈곤하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근데 그 순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 그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요.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누가 의인이라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믿음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우리 뭘 먹고 살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믿음으로 사모하시고 얻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어떤 목자라고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귀 속에 지금 그리스도의 그 목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고 바꾼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버릴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그런 목자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나의 양을 안다 그랬습니다. 양들도 나의 목소리를 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귀한 말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입니까? 그는 우리를 아시는 목자입니다. 우리의 속 안에 모든 구조와 우리의 형편을 다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 속에 맺히는 것이 있으면 혼자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먼저 내놓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 고하고 주여 이해하시죠. 내 마음에 이런 생각 감정 주님 이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지 못하고 나의 생명을 위축시키고 나로 하여금 자꾸만 쭈그러들도록 만드는 그 모든 일들 주님 아시죠. 여기 있습니다. 내놓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다 아시거든요. 주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런 목자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냐? 완벽한 목자거든요. 그 안에 그의 손에 붙들림 받은 양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는 목자예요. 자, 10장 26절로 갑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도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크고 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붙든 자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양이고 바로 나의 양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의 목자다. 내 손에 주어진 양들은 내가 하나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우,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요? 가슴이 짜릿합니다. 오늘도 EM 때 우리 유아세례 줬거든요. 유아세례를 베풀면서 느끼는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아이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인데 주님께서 언약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며 그들에게 인치라고 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양을 놓치지 않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안은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알고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들을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 갖고 기도하는 부모들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자녀들 사이에 서서 그들을 혼란시키는 부모가 되지 말아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양이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자, 이런 주님에 대해서 묵상만 해도 말씀이 너무 풍성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목자구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이끌어가는 교회구나. 우리는 그런 공동체고 우리 가족은 그런 가족이고 나는 그런 존재구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묵상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요.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또 비유가 나왔잖아요. 나는 문이다 했습니다. 나는 문이다.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문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 문을 통해서 통과해서 간단 말씀일까요? 물론 양들이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9절에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건 양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양의 우리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양들은 복을 받는다. 그들은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양들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양이 들락날락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어떤 목자들이 들락날락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목자들이 과연 그리스도 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락날락하느냐, 누가 참된 목자냐라는 질문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회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큰 목자 되시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목자의 일을 돕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이런 목자들을 우리가 under shepherd라고 부릅니다. shepherd는 목자죠. 근데 under shepherd입니다. high shepherd도 아니고 great shepherd도 아니고 under shepherd. 아래 있는 목자.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참 목자 되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일을 같이 동역하는 목자들이죠. 언더 셰퍼드입니다. 언더 셰퍼드. 누가 과연 진정한 언더 셰퍼드이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진정한 언더 셰퍼드고 나를 통하여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는 절도요 강도다. 이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참된 언더 셰퍼드와 거짓된 언더 셰퍼드를 구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과연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의 규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거짓 목자를 설명하기를 절도요 강도요 또 타인이다 그랬습니다. 타인, 양들이 알지 못한다. 거짓 목자인 거죠. 양이 알지 못하는 목자니까 타인이에요. 이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라 그랬습니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사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온 사람은 다 거짓이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예수님이 모든 약속의 성취이긴 하지만 그러나 먼저 왔던 자들이 다 절도요 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왔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는 이 말을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보다 앞선 자입니다. 예수님을 해치고 자기가 앞장서는 자,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없이 자기가 하는 자, 스스로 나대는 자들이죠. 자기의 개인적인 어젠다가 훨씬 더 앞서는 자,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스스로 중심이 되어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utonomous shepherds, under shepherd가 아니라 autonomous, autonomous라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규율이 되는, 자기 법대로 하는, 자기 식대로 하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그러한 shepherd다.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받들지 않고 예수님 아래 서지 않고 자기가 나대는 것, 거짓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또 하나 이런 목자에 대한 설명, 이게 타인이라는 말인데 삭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군, 12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오. 삭군. 삭군은 뭐예요? 목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언더 셰퍼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삭군이에요, 삭군. 삭군이란 말이 뭐죠? 일회용 직원이에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싹 빼놓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직원일 뿐이에요. 그냥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만 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삭군을 얘기합니다. 책임감은 전혀 없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양들을 놓고 떠나가는 것. 자기의 생명을 건다는 것은 말할 수도 없죠. 자, 이게 바로 잘못된 언더 셰퍼드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치고 자기가 앞장서든지 자기의 어젠다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젠다를 눌러버리든지 아니면 사꾼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싹 빼먹고 사라진다든지. 자, 이게 이제 언더 셰퍼드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좀 약간 게싱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하냐면 저 앞에 서 있는 박성일 목사가 진짜 언더 셰퍼드냐, 가짜 언더 셰퍼드냐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게 진짜냐, 가짜냐, 저게 사꾼이냐, 뭐냐.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들이 목사가 참 온전치 못하다. 목사가 많이 욕 먹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게 진짜 목사야, 가짜 목사야.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결국 처음에 봤더니 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시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를 욕하는 분도 계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다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앞에 서 있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로 듣기에는 너무 풍성해요, 이 메시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려요, 저는. 물론 저도 포함하지만 그러나 이걸 확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목자라고 일컫는 세 가지 종류의 그 오피스가 있었죠. 역할이.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 뭐죠? 응?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선지자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다면 왕이죠. 그러니까 다 아세요. 이건 다 아는 거예요. Priest, Prophet, King.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 리더, 이 목자의 모습은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오피스를 한 분이 완전히 완성시켜버리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단에서 드림으로써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시고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천국 하늘 지성소, 진정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보좌 앞에 가서 자기 피를 뿌리며 중재하신단 말이죠. 마치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홀리 오브 홀리스,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듯이 이것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영원해, 영원. 시간 밖의 일이에요.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eternal atoning, atonement. 그러니까 단번에 죽으신 그분께서 역사 속에 그 피를 가지고 천상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뿌림의 속죄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 거야. 죄 없다. 예수님은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커뮤니케이트하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의 삶이 드러날 때 그의 모든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영원히 다스리실 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 왕 중에 왕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인물을 놓고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분이시지만 근데 그분께서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언더 셰퍼드를 두신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이 각 성도들에게 임하실 때 구약에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어떤 사회 구조 속에 높고 낮음 상관없이 종이나 자주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에 보면 모든 자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음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주님이 주인 되신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했죠? 우리의 중심부에 그리스도가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걸 성령의 내재하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드웰링, 성령의 인드웰링,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내재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를 날마다 풍성케 해주시고 그 생수는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나갑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이 됐다고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직분을 받아 우리도 언더 셰퍼드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항상 외우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로열 프리스트훗 왕이요 제사장이요 세상 앞에 중보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뭐죠?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 있죠?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건져내어 그의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의 삶은 선포의 삶이다. 선지자의 삶이다. 그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도의 정체성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더 셰퍼드로 부름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런 기력 없이 영적으로 아무런 마음속에 드라이브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 나는 받고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신약시대에 복음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령 안에서의 특권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나대란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싹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싹 빼먹고 그냥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들어서 너무 연약해서 시험받아서 내가 좀 부추김을 받고 내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영구한 상태일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교회가 귀한 교회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언더 셰퍼드가 되었다고 믿고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명령은요, 다 서로 돌보라는 겁니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네가 이 사람들에게 해, 그런 말이 뭐 조금 나오긴 하지만 대다수 나오는 것은 뭐냐면 one another입니다. one another, 서로 돌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세워주고, 모든 것이 다 서로예요. 바울사도의 모든 명령은 서로예요. 서로 빠뜨릴 수가 없어요. one another, one another, one another, do unto one another. 서로에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더 셰퍼드가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양이며 동시에 목자입니다. 양이며 목자입니다. 목자이며 양입니다. 내가 돌봐야 되고 또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다이나믹스를 부여해 주셨어요. 특별히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은 언더 셰퍼드입니다. 하나님이 그레이트 셰퍼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부모로서 언더 셰퍼드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케어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누구 양이라고요? 하나님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 아닙니다. 먼저 나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들을 혼란시키면 안 돼요. 복음을 받은 자녀들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가정의 장을 만드는 것이 언더 셰퍼드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 무지한 자들 아닙니다. 평신도가 병신도라고요?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좀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무기력한 자리에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받으면 된다. 여러분, 무식해서는 안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성도를 배우면 많이 가르치면 골치만 아프다는 목회 지론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골치가 아픈 한이 있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보다 나서는 자들 되지 마세요.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주님보다 먼저 가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나 주님 따라가는 자로서는 생명을 거세요. 세상을 향하여도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찾거든요, 지금. 교회에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언더 셰퍼드가 됐지만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직분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섬기는 집사도 되고 이런 일이 좀 특별하죠. 권사님도 세워지고 소그룹을 양육하는 분들도 세워지고 뭐 각 선교회에는 또 임원들도 세워지고 각 사역장들도 세워지고 여러분 사역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그 사람들만 일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가치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 이 두 가지를 평가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일의 분량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만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다 언더 셰퍼드예요. 우리는 다 해야 돼, 서로. 장로교회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목사가 제일 높은 곳에 서서 무조건 내 뜻대로 따라오라는 건 장로교가 아니에요. 장로교는 one another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중요해요. 저는 장로님들로부터 사랑의 목양을 받아야 돼요. 제가. 저도 목양하고. 역할이 좀 다를 수 있고 받은 은사의 각도가 좀 다를 수 있고 믿음의 분량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시대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중세기 잘못된 가톨릭 당시 종교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다 부름받은 언더셰퍼드고 주님의 양이에요. 근데 주님의 목자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 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에스겔 40장, 아니 34장. 구약성경 1203페이지. 1203페이지. 에스겔 3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을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보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일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제일 힘들어하시는 순간이 자기만 먹는 교인들이 될 때입니다. 자기만 먹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제일 큰 특권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변화시키시는 변화의 가장 1번. 첫 번째 단계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것.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화도 나죠. 신경질 나죠. 짜증스럽죠.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그러나 잘 살펴보면 마음속에 불쌍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적이에요. 저렇게까지 말을 해놓으면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거 왜 헤아리지 못해요? 왜 주책이에요? 왜? 왜 나만 살펴요? 왜 내 기분만 살피냐고요? 왜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해요? 상대가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당하는데. 또 왜 어떤 사람은 상처만 받았다고만 얘기해요? 왜 맨날? 나는 맨날 피해자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러면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언더셰퍼드로 부르셨어요. 상처만 받아서는 안 돼요. 받은 상처대로 상처받은 사람을 싸매줄 줄 아는 영적인 깊이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목자들이 목양하고 아름다운 양들이 즐겁게 화답하는 모두가 목자여 모두가 양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영적인 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는 상관없는 것 그러지 마시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 풍성함 속에 여러분의 자리를 잘 잡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